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최근 저는 아주 독특하고 흔히 볼 수 없는 애완동물을 보고 너무 신기해 한참을 쳐다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고양이도 좋아하는 편이라 투시로 고양이 영상이나 길고양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서 정신줄을 놓고 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신기하게도 가정에서 여우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우리 한국의 야생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희귀동물이라 한참을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야생의 여우는 놀랍게도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강한 포식자들의 굴을 빼앗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코브라인 머리를 아작아작 씹어먹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마리의 사자에게도 기세등등하게 덤벼드는 벌꿀 오소리 라테를 보고 저 녀석 저거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여우가 벌꿀 오소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오소리의 굴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토종 여우는 개체수가 극히 부족해 야생동물 복원의 1인자들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 밀수업자가 토종 여우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여우를 멸종시키는 원인이나 다름없는 밀수업자가 토종 여우 복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여우가 멸종위기종이며 어떻게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된 걸까요? 동물돋보기 한국의 붉은 여우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여우가 지독한 폭군 오소리에 굴을 빼앗는 기가 막힌 방법. 우리나라에서 여우라고 하면 꽤가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여우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영리한 동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우는 굴 속에서 사는데요. 이들은 꽤가 많은 동물답게 토끼나 오소리 등 다른 동물의 굴을 빼앗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소리 같은 경우는 성격이 강한 편이고 여우와 싸워도 결코 지지 않을 동물인데요. 그런데 여우는 굳이 싸우지 않고 오소리의 굴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능적이라기보다는 어째 좀 더러운데요. 여우는 예쁘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배설물 냄새가 매우 고약한 편입니다. 이 여우들은 오소리가 잠시 굴을 비운 사이에 굴 속에 배설물을 여기저기 누고 도망가는데요. 이후 밖에 나갔던 오소리가 굴로 돌아오면 전에 없던 고약한 냄새가 주인을 반겨줍니다. 의외로 청결을 선호하는지 오소리는 여우 배설물의 냄새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 굴을 떠나버리는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여우들은 힘 한번 들이지 않고 오소리가 파놓은 굴을 손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더럽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야생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게 뭐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옛 전래 동화를 보면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꼬리 9개 달린 여우 구미호가 사람을 해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구전되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여우가 잡식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먼저 습격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옛 전래 동화의 영향으로 여우는 늑대같이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우의 덩치는 고양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동물입니다. 성격도 겁이 많고 신중하기에 여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큰 동물들을 경계하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실제로는 커다란 맹수들도 사람을 보면 두려워 먼저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더 두려울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에서는 여우를 그냥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수준으로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여우들은 한국의 길고양이들처럼 먹다 남은 음식물도 뒤져서 먹기도 합니다. 야생동물 복원 전문가도 되살리지 못한 토종 여우를 한 밀수업자가 살려낼 수 있었던 이유.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가 분포하는 동물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멸종했는지 애완용으로 키워지는 경우가 아니면 영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여우는 울릉도, 독도 같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많이 분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 초부터 여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산림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여우를 포함한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어 우리 한반도에서는 많은 수의 동식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1970년대 대대적으로 펼쳐진 쥐잡기 운동의 부작용이 여우의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잡아먹을 쥐가 사라진 탓에 여우의 생존이 위태로워진 것인데요. 그 당시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이나 청산가리 등을 대량으로 살포하였고 그렇게 죽은 쥐들을 주로 야산에 버리거나 방치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야생의 여우들은 그 쥐들을 먹고 2차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여우 모피를 얻기 위해 과도한 포획이 이뤄진 것도 여우가 사라진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한에서 여우는 1980년 DMZ에서 발견된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수컷 여우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이후 여우는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2011년에 한 밀수업자가 여우를 기증하게 되면서 여우 복원 사업은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우, 즉 붉은 여우 아종인 토종 여우 복원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토종 여우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여우를 도입하여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토종 여우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여 개인이 키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토종 여우를 기증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우를 기증한 밀수업자는 2006년 러시아에서 밀수입해서 여우를 몰래 들여와 키웠다고 하는데요. 사육비가 감당이 안 되자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2011년에 환경청에 신고 여우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저 밀수업자가 기증한 여우가 바로 토종 여우였고 이를 이용한 결과 민간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각종 연구진을 비롯하여 야생동물 복원 1인자인 서울대공원도 성공하지 못한 토종 여우 복원을 아이러니하게도 밀수업자가 성공해버린 것이죠. 밀수업자는 5년 동안 쌓인 경험을 통해 약 80%의 확률로 새끼를 살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토종 여우 복원을 위해 그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여우 복원 사업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지금은 소백산에 방사하여 야생에서 잘 클 수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구전민당 동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토종 여우, 붉은 여우 아종의 실제 모습. 여우는 갯과에 속하는 소형 포식동물로 몸길이는 30cm에서 140cm, 몸무게는 7kg에서 17kg 정도입니다. 붉은 여우는 여우 중에서 가장 많고 흔한 여우이며 고양이보다는 조금 크고 중소형견들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우가 이 붉은 여우인데 살고 있는 지역마다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유럽 쪽 개체가 아시아 쪽 개체보다 크고 무게도 더 나가는데요. 유라시아 북부, 북아메리카 남부, 아이슬란드, 북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붉은 여우라고 해도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하다 보니 지리적으로 붉은 여우를 45아종 정도로 분류하는데 한반도에 살았던 붉은 여우 아종은 토종 여우라고도 불리며 우수리 중국 동북부 쪽에 분포합니다. 이렇듯 여우는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며 바위 틈이나 흙으로 된 굴을 은신처로 삼는데요. 야행성이며 잡식성 동물이기에 주로 밤이나 아침에 활동합니다. 짝짓기 시기나 새끼를 기를 때에 한해 낮에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수컷은 번식기 이외에는 단독 생활을 하고 암컷은 가족 단위로 군집 생활을 합니다. 여우는 일부 일처제 동물로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루며 평생을 함께 하고 한 대에 10마리 안팎의 새끼를 낳습니다. 여우는 노루새끼 같은 소형 포유류나 들쥐 같은 설치류, 조류나 물고기 등을 먹고 식물 열매나 곤충들도 잡아먹습니다. 특히나 설치류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즐겨 먹는데 여우가 쥐를 잡는 모습은 매우 재밌습니다. 조용히 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껑충 뛰어올라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꽂듯이 쥐를 덮치는데요. 이런 여우의 사냥 술에는 그토록 경계심이 많고 재빠른 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옛 전설이나 민남 속에서 여우는 흔히 재주를 부리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묘사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독특한 사냥 행동이 이런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우를 기르면 불법 아닌가요? 그럼 기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협약에 지정된 사망여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한국 토종여우는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은 다른 붉은 여우나 북극 여우는 키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여우는 개의 친척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60년 넘게 개나 고양이처럼 애완동물화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여우의 아종인 은여우 중에서 인간에게 부침성이 좋은 개체끼리 선택 교배를 오랜 시간 세대를 반복하여 개나 고양이처럼 애완동물과에 성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야생에서 존재하는 붉은 여우나 북극 여우, 사막 여우와는 달리 모피용 혹은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태어난 여우 품종이 있는데 이 여우는 키우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 중에서 재패니즈 스피츠라는 중형견 품종과 포메라니안이라는 초사형견 품종을 교배하여 나오는 소형 믹스견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여우를 기른다는 인식이 개나 고양이처럼 보편화되지 않아 애완동물로 인식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요. 여우는 개체 특성상 환경이 예민하고 배변 습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등 사육하는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는 개과 동물치고는 비교적 독립적이며 주인에 대한 주종관계가 없는지 충성심이 있다가도 없는 행동을 하여 전문가들은 하드웨어는 개인데 소프트웨어는 고양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고양이처럼 시크한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여우는 고양이과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우는 개과 동물이었죠. 여우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이 녀석을 고양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캣타워부터 캣필까지 구비해놓고 계셨는데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여우는 마치 고양이처럼 캣타워에 잘 올라가고 캣필도 잘 가지고 놀아 이 녀석이 정말로 개과 동물이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했던 토종여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야생에 많은 포식자가 사라져버려 유해동물들이 판을 치는 우리나라에서 토종여우 또한 개체수 복원에 성공해 멸종위기를 넘기고 한반도의 상징으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